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은 활짝 열고 집중하여서 한 말씀 한 말씀 귀담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심령 속에 차곡차곡 새기게 하시며 그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 전하는 자, 듣는 분들 모두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진리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께서 지금 스웨덴에서도 스톡홀름에 있는 바사 박물관을 보고 계십니다. 참고로 스웨덴은 우리 김정현 선교사님 사역하고 있는 이 노르웨이 바로 옆에 있는 나라로서 정식 명칭은 스웨덴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영국처럼 왕이 있죠. 왕이 국가의 원수인 입헌 군주국인데 저기 있는 바사 박물관은요, 스웨덴은 물론이고 유럽 전체에서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박물관 랭킹 톱5에 들어갈 만큼 아주 유명한 박물관이라고 합니다. 사실 그 유럽에서 손꼽히는 그 유명한 박물관들을 보면요, 영국의 대영 박물관, 뭐 이탈리아의 바티칸 박물관,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처럼 대부분 다 그래요. 거의 대부분 규모가 엄청납니다. 또 수많은 작품, 어마무시한 작품들. 예. 그래서 유명해진 것인데, 하지만 저기 있는 바사 박물관이 유명해진 이유는 딱 하나,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저것은 17세기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군함이었던 바사호입니다. 그 화면으로만 보면 저게 얼마나 큰가 잘 딱 감이 와닿지를 않는데,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저 배는요, 여러분, 부산항에 가끔씩 부산항에 크루즈호가 들어오잖아요. 그 크루즈호보다 조금 작은, 거의 크루즈호 크기에 필적할 만큼,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놀라지 않으면 어떡하죠? 아무튼 무지하게 큽니다. 17세기 가장 커다란 군함이었으니까. 자, 바사 박물관이라는 이름도요, 저기 있는 저 바사호 군함이 전시된 박물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사 박물관이라고 명명한 것인데, 자, 박물관 안에 들어가면 저기 있는 저 전체 바사호 군함뿐만 아니라 바사호 군함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그 군함 내부의 아주 상세한 내부 모습이라든지, 또 군함이니까 무기들이 많잖아요. 대포를 비롯해서 군함에 장착된 여러 가지 무기라든지, 또 이게 이제 그 예술적인 측면에서도 저 군함에 장식된, 이게 시간에서도 다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군함의 이 여러 부분에 장식된 그 조각들이 있는데, 그것 하나하나가 예술 작품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대단히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런 작품들이라든지, 아무튼 바사호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빠짐없이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바사호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전시하고 아예 박물관 이름조차 바사 박물관 이렇게 명명한 것을 보면, 아하, 스웨덴 사람들이 저 바사호 군함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여기는구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순신 장군 거북선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스웨덴 사람들도 바사호를 자랑스럽게 여기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니에요.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스웨덴 사람들이 저 바사호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빠짐없이 전시하고 박물관 이름조차 바사 박물관이라고 명명한 이유는, 저 바사호 군함이 스웨덴 역사상 가장 커다란 실패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난 그 7월 26일 새벽 기도 시간에 잠깐 소개했었는데요. 저 바사호 군함은 1628년, 따져보니까 그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기 한 30여 년 후더라고요. 1628년 8월 10일 첫 번째 처녀 출항을 했어요. 국왕을 비롯해서 국내외 수많은 귀빈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스웨덴 사람들이 다 나와서 지켜보는 가운데 막 축포를 쏘면서 빵빠라 빵빠라 위풍당당하게 스톡홀름항을 출발했는데, 그런데 어이없게도 채 1km도 가지 못하고, 어떤 기록에 보면 500m, 어떤 기록에 보면 100m라고도 있는데, 아무튼 채 1km도 가지 못하고 갑자기 왼쪽으로 끼우뚱 하더니 그대로 침몰해버렸어요. 바사호에 타고 있던 수많은 군인들이 수장됐고, 스웨덴 국력의 결정판이다 라고 찬사를 받던 당시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군함 적 바사호는 불과 5분도 항해하지 못하고 33m 바닷속으로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어째서 이렇게 어이없이 바사호가 침몰한 것일까? 간단해요. 원래 설계대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짐의 권위를 만천하에 알려라 라고 하는 이 구스타프 2세 왕의 명령으로 바사호를 만들면서 원래 설계와는 다르게 갑판을 한층 더 만들었어요. 한층 더 만들었어요. 그리고 원래는 32개만 설계대로라면 대포를 설치해야 되는데 64개, 두 배나 많은 64개의 함포를 탑재했습니다. 그 바람에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뭐지요? 균형. 예. 이거 보통 이거 상식적인 거예요. 배의 균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침몰한 거예요. 1628년 그 당시의 기술로는요, 33m 깊이에 침몰한 이 바사호를 인양할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침몰한 지 333년이 지난 1961년에 바사호를 인양해서 박물관에다가 전시한 겁니다. 야, 굳이 300년도 더 된 그 창피한 5분도 만들어지고 5분도 채 가지 못해서 바닷속에 빠진 그 바사호를 굳이 인양해서 박물관에다가 전시한 이유가 뭐냐? 역사가 가르쳐주는 교훈. 역사가 가르쳐주는 교훈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웨덴 역사상 가장 커다란 실패의 상징인 저 바사호를 보면서 다시는 그와 같은 실패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는 역사의 교훈이 저기 있는 바사박물관 바사호 군함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인 시편 126편 속에도 우리 모두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역사의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떠한 교훈인가? 첫째,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닫고 고백해야 한다. 역사적 사건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깨닫고 고백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화면 통해 보면 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예. 오늘 본문인 시편 126편의 배경은요,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된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역사상 두 번 남의 나라에 가서, 타국에 가서 종살이 했습니다. 언제입니까? 첫 번째는 애굽. 예. 430년 동안 애굽의 압제를 당한 것이고, 두 번째가 BC 586년에 바벨론 침략으로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면서 전쟁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한 거예요. 오늘 본문인 시편 126편은 그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의 감격과 기쁨을 노래한 것입니다. 자, 저기 보면 이 1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저 시온의 포로라는 것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사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그 사건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라는 것인데, 자,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1절로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뭇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내용 중에서 여러분 어떤 표현, 어떤 단어가 가장 먼저 눈에 띄세요? 예.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가 뭐 하는 것 같았다고요? 꿈꾸는 것 같았다. 예. 이게 사실이냐? 예. 이게 정말이냐?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됐다니 이게 정말이냐? 그 다음을 보세요. 우리 입에는 무엇이?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무엇이? 찬양이 찼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웃음이 가득하다라는 것은 뭐 하하하 이렇게 웃는 게 아니에요. 예. 정신 나간 사람 웃는 거 보셨어요? 그렇게 정신 나간 사람이 정신없이 웃는 거 그런 표현입니다. 너무 기쁘니까 뭐 어쩔 수 주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자, 이런 표현들 꿈꾸는 것 같았다. 우리 입에는 우리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 찬양이 차서 막 정신없이 주체하지 못하는 이런 표현들, 예. 이런 표현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사건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크게 기뻐하며 감격하고 있는지 잘 묘사된 겁니다. 알 수 있지요. 자, 이렇게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여인은 찬양이 찼었도다. 이런 표현들을 보면요. 일제강점기 치하에서 조국의 독립을 간절하게 열망했던 다음과 같은 노래가 떠오릅니다. 그날이 오면 시문.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 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주기만 할 양이면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오며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오리까. 이것은요 일제강점기 농촌계몽운동의 선구자이며 소설 상록수의 저자인 심훈이 지은 시입니다. 조국이 독립하게 될 아직 독립하기 전이에요, 이거는. 독립하게 될 그날의 감격과 기쁨을 그리면서 격정적으로 드러낸 저 시의 표현들. 예. 저 시의 표현들하고 방금 전에 살펴봤던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슴 벅찬 주체 못할 표현들. 예.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잘 연결되지 않습니까? 하나로 묶여지는 것 같지 않아요? 자, 그런데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이런 표현보다 우리가 본문에서 더 주목해야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그 사건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특히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그 사건의 주체를 누구로 명시하고 있느냐? 주체를 누구로 명시하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자, 보셔요. 누가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냈다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냈다 말하고 있어요. 또 보셔요. 누가 큰 일을 행하셨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사건의 주체, 그 주체를 누구로 명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사건의 주체를 하나님 명시한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이 놀라운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담겨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이런 고백. 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사건 속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담겨 있다는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은 물론 고백입니다. 그런데 감정적인 고백만이 아니라는 게이 고백은 감정적인 고백 이전에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뭐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그런 그들의 감정이 담겨있긴 한데 감정적인 고백 이전에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 것이다. 사실에 기초한 것이다.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화면 통해 역대야 36장 22절로 23 요약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예, 지금 구절이 뭐냐면요. 바벨론 나라를 무너뜨리고 고대 근동 지역의 새로운 최강자로 등장한 바사 왕 고레스가 이 바사라고 하는 것은 보통 페르시아라고 하는데 이 페르시아가 이 성경에 나온 저기 나오는 바사나라입니다. 이 바사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킨 후에 첫 번째로 공포한 칙령이 바로 저겁니다. 저 칙령으로 인해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될 수 있었던 거예요. 마치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의 항복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된 것과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자 보셔요. 고레스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자비를 베풀어주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통 큰 결정을 내리겠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 내가 풀어주겠다.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죠.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풀어주라고 나에게 명령하셨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해방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게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명령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거 다 이현령, 비현령,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 뭐 그런 식으로 꿰어 맞추는 거 아닙니까? 아 보세요. 바벨론 나라가 멸망하고 거기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풀려난 걸 가지고선 뭘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이 섭리하셨다, 하나님의 역사다 아 이렇게 억지로 갖다가 붙이는 거 아닙니까? 안티 기독교인들 중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다시 한번 저기 나온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래요. 맨 처음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그 다음 누구의 입으로 하신 말씀 이루시려고? 누구의 입? 예레미야의 입으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에 나온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란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하신 예언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말하면 시간이 없어서 찾진 않을게요. 예레미야 25장 11절과 29장 10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후에 해방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를 하신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거, 이 어떻게 해방된 겁니까? 이 나라와 저 나라의 흥망성쇠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정치적으로 이루어진 그런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사건이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담겨진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역사적 사건 속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담겨 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른 거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담겨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모두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역사의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만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도 이와 똑같은 우리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담겨 있다라는 이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74년 전 우리 민족에게 주어졌던 광복의 그날, 광복의 그날을 기억하시면서 광복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건, 바로 거기에 우리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하심이 담겨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고 깨닫고 고백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모두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역사의 교훈은 나라를 위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무릎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보면 4절, 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 흘리며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자, 저기 보면 4절에 우리의 포로라는 표현이 나오죠. 우리의 포로라는 것은 본문 1절에 나왔던 시온의 포로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의 포로라는 게. 그리고 그 다음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라는 구절에서 이 남방이라는 게 뭐냐? 불모지로 유명한 이스라엘 동남부에 위치한 네게부 사막을 가리키는데, 이 네게부 사막은요 다음과 같은 아주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것은 이스라엘 네게부 사막 중 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네게부 사막이 거의 다 저렇다고 보시면 돼요. 자, 보시는 것처럼 풀한 폭이, 예, 습기울 0% 땅이, 한방을 찾을 수 없는 그야말로 습기울 제로, 습기울 0% 땅이. 자, 그런데 물 한 방울 찾을 수 없는 습기울 0%의 저 땅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바뀝니다. 보세요. 저곳은요 방금 봤던 곳과 동일한 장소입니다. 똑같은 곳이에요. 아니, 저곳이 어떻게 방금 전에 봤던 그곳이냐? 안 믿겨지시겠지만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네게부 사막에는요 저렇게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물 한 방울 없던 곳에 1년 내내 비가 오지 않다가 갑자기 며칠 동안 집중적으로 폭우가 쏟아져갔고요. 저런 식으로 급류가 흐를 만큼 커다란 시내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저걸 이제 전문용어로 와디 지역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봤던 본문 4절에 나온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게 무슨 뜻이냐 이런 거예요. 황량한 사막 한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사막 한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커다란 시내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어느 날 갑자기 포로에서 해방되는 놀라운 일을 만들어 주십시오. 어서 빨리 하루속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앞뒤가 잘 안 맞는 점이 나타납니다. 혹시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어요. 1절부터 3절에서, 조금 전에 살펴봤던 1절부터 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됐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이렇게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1절부터 3절에 나오거든요. 자, 여러분 성경 보지 마시고요. 상식적으로 1절부터 3절에서 하나님 우리를 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하고 감격에 겨워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이어지는 4절에서는 어떤 표현이 나와야 될까요? 상식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죠? 예. 1절부터 3절에서 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이 나와야 맞아요. 근데 우리가 방금 전에 봤지요? 4절에서는 감사한 표현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표현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하루속히 어서 빨리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해방시켜 주십시오. 간구하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분명히 1절부터 3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이렇게 말했는데 어째서 4절에 가서 또다시 해방시켜 주십시오. 어서 빨리 해방시켜 주십시오. 예, 이렇게 강구하고 있을까요? 이미 1절부터 3절에서 해방시켜 주셨는데 왜 또 4절에 가서 해방시켜 달라 이렇게 간구한 것이겠습니까? 예,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것은요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제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586년에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번에 걸쳐서 끌려갔어요. BC 605년 그 다음에 BC 597년 그리고 586년 세 번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우연의 일치인지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돌아올 때 역시 세 번에 걸쳐서 BC 537년, BC 458년, 그리고 444년 세 번에 걸쳐서 돌아왔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이건 뭘 말하는 것이냐? BC 537년에 있었던 첫 번째 귀환을 말한 거예요. 그리고 본문 4절에서 간구한 하나님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이건 뭐냐? 첫 번째 귀환이 있고 나서 두 번째와 세 번째 귀환이 이루어지기 전 그 사이에 해당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로 포로에서 귀환을 하긴 했어요. 하지만 아직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지 못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달라고 4절에서 간절하게 다시 한번 간구한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방금 말씀드렸죠? 첫 번째 귀환이 있고 나서 두 번째와 세 번째 귀환이 이루어지기 전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간구했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뭐라고 간구를 했습니까?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5절로 6절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기에 나온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거,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다는 거 이게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으로 거둔다는 것.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는 것.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늘 본문에서 지금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좀 더 필요하다는 거 알겠습니다.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1차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아직도 다 완결되지 못했어요. 우리의 기도가 더 필요하다는 거 알겠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지 못한 동포들이 다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더욱더 간절히 기도의 무릎을 꿇겠습니다.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더 기도하겠습니다. 더 간절하게, 좀 더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도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2019년 8월 11일 현재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너무나 어렵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북한의 핵 위협, 일본의 경제보복, 그 밖에 가지가지 문제들로 인해 힘겹게 마치 벼랑 끝에서 외줄을 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너무 비관적으로 현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엄연한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모습, 더 기도하는 모습, 좀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 나라를 위한 간절한 기도의 무릎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신앙이 깊은 분, 아주 특별하게 신앙이 깊은 그런 분들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나라를 위한 간절한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나라를 위한 간절한 기도의 무릎이 필요하다는 이 사실 여러분 가슴속에 분명하게 새기시고 나라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역사적 사건 속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담겨있음을 깨닫고 고백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담겨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는, 무엇보다 74년 전 광복의 그날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담겨있다는 사실을 믿고 깨닫고 고백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라를 위한 간절한 기도의 무릎이 필요하다는 것 가슴속에 새기고 좀 더 간절하게 나라를 위해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